미국에는 주유소가 15만 개가 있는데 60에서 70%가 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름을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장사가 안 되는 게 정유사 주유소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이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게 되면 8% 정도의 주유소가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8% 정도면은 엑소모빌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11,600개인데 네. 그 정도 수량의 주유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엑소모빌 주유소가 미국에서 딱 사라지는 정도다?
예.
2차전지가 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짜 얼만큼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회사 LG엔솔에서 13조 원 규모의 계약 해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회사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졌는데 저는 어떤 시그널로 봤냐면은 이게 좀 그 크고 작은 수주 계약이 해지된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정도의 큰 규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SK온하고 포드의 네. 합작이 깨진 부분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이번에 계약 해지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네.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거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냐면 그 잘 될 때는 네. 자기들이 뭐 수주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공시를 하고 네. 보도자료를 냅니다.
네.
그리고 잘된 내용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빠그러진 거는 웬만하면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주 잔고 자체를 그 IR 자료에다 뺍니다. 예전에는 뭐 몇백 기가가 있다 뭐 이런 거 막 네. 넣었었는데 그럼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려면은 예전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때 자료를 빼요. 예, 그래갖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길래 상세하게 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13조 원 규모의 계약이 깨진 게 두 건이에요.
네.
3조 9천억짜리 그 독일의 FBPS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은 LG엔솔에서 모듈을 사다가
네.
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통 배터리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은 둘이 공동 개발을 해요.
네.
공동 개발을 해서 여기 딱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모듈을 사다가 패키징을 한 다음에 기성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기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은
네.
그 회사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사네요, 조립사?
예, 조립사죠. 패키징 하는 회사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딱 어느 제품에만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기성화돼 있는
네.
그런 걸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의 설명은 어차피 기성품을 파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안 사가더라도 그냥 뭐 기성품 만들어서 팔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라 그 이게 수주 잔고가 좀 훼손된 거 이외에 재무적 타격은 별로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9조 6천억 원짜리 포드의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포드가 이게 굉장히 그 큰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 전환 안 하겠다.
아,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전환 계획.
네, 반대 전환 계획을
네.
발표를 하면서 SK온하고의 공장을 뭐 합작을 깨는
네.
그런 것도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럽에다가 원래 자동차를 개발해서 팔라 그랬었는데 그 자동차 개발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 T3라 그래가지고 3열로 돼 있는 자동차였는데 그거 안 만들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안 만들기로 하니까 거기서 원래 그 배터리를 사다 집어넣기로 했던 유럽향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깨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사연이 좀 있는 게 여기가 원래 그 SK온하고 포드하고 터키에다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SK온에서 아 우리 도저히 못 만들겠다. 우리 돈도 없고 거기에 투입할 만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터키 합작 프로젝트가 부결이 됐습니다.
네.
철회가 됐고 그러면은 유럽에 들어가는 거는 누가 만들 거냐? 그래 가지고 LG 엔솔에서 폴란드 공장에다가 하자. 그래 가지고 폴란드 공장에서 이걸 생산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부결이 되면서 철회 되면서 이제 폴란드 공장이 안 그래도 한 50% 정도밖에 공장 가동률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공장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이게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제일 큰 거는 포드 얘기예요.
네.
포드가 이제 원래 그 한 29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전기차를 아예 안 만들겠다. 작년에 한 51억 달러 정도 손해를 봤고 올해 3분기까지 36억 달러 손실이 났는데 연간 손실은 작년보다 더 클 거다. 네. 라고 공시를 하면서 그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라고 불렸던 F150. 네. 그걸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예 단종을 시켰고 나중에 그 ER/EV 이게 좀 더 길게 그 배터리 그러니까 엔진으로 발전을 해서 네. 배터리를 채워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꿀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돈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르노하고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드가요?
예. 네. 근데 그거는 2028년 초에 내보낼 거니까 사실 이제 그 포드의 전기차는 뭐 마하 2 정도? 그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네. 좀 어떻게 볼까 하다가 최근에 그 엔진 너머의 미래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안병기 부사장님인데 이게 예전에 앞권에 한번 나오셨던 분입니다. 네. 원래 현대차에서 수소연료전지하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를 다 하시다가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서 스텔란티스의 부사장으로 가서 전체 전기차 양산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권에 나오셔서도 굉장히 그 업계의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지금 전기차 계획들이 정말 무리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엔진 너머의 미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자동차 산업 내부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심하게 계획을 세워놨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같은 꿈을 꿨다. 스텔란티스는 그 크라이슬러 있고 푸조, 네. 시트로엥, 피아트, 보통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에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뭐 마세라티도 있고 램트럭도 있고 네.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유럽 기반이다 보니까 70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연간 50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2030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00% 전기차 전환 네. 그리고 미국은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참 재밌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아무래도 실무를 직접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과감한 계획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스텔란티스가 여기에서 나왔던 게 500만 대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500만 대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산치가 밖에서 그냥 그 뭐 일반인들이 추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그 제품들을 만들 때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던 네.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해주셨던 얘기가 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은 연산으로 한 30에서 40기가와트시 정도의 네, 배터리 네. 공장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차 한 대에 한 60에서 80킬로와트시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이를 감안하면은 공장 하나를 지었을 때 약 한 50만 대 정도를 필요로 한다.
50만 대는 팔려야 공장 하나가 돌아간다.
공장 하나를 지으면은 한 50만 대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아, 예, 예.
그러면 아까 이게 스텔란티스 계획을 보면은 500만 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장이
10개.
10개가 필요하죠. 네. 근데 공장이 10개가 필요한데 그럼 유럽에 한 5개, 뭐 미국에 5개. 이 정도 공장을 지어야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 지을 때 한 5조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10개를 계산을 하면은 한 50조 정도가 네. 들어가는 그런 투자 계획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될 때 뭐 GM도 3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30종의 신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2200만 대를 생산 목표로 한다. 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개발 중단하고 완전 전동화 선언을 네. 했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계획이 나온 걸 보면 우리는 그냥 계획이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책에 보면은 이 계획의 스케줄들이 나와요.
네.
처음에 모델을 기획한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우리가 차를 몇 종을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역산을 해서 5년 전에 네. 자동차 모델이 기획이 되고 그 다음에 한 4년 전쯤에는 배터리 공급사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정도에는 공장 건설에 들어가서 한 1년 전 정도에는 양산 라인을 다 만들어서 인력까지 투입이 돼 있다. 라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전기차를 안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공장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배터리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네. 라인을 깔고 인력까지 투입을 한 시점에 네. 이제 우리 전기차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다 그 매몰 비용이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기가를 뭐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몇 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러면은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투자가 그 중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왔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한 5년 전에 뭐 이것저것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왔을 때는 정말 곰고 골아가지고
네.
이제 와서 야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합작을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공장 계획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돈은 투입됐으나
네.
그 투입된 돈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한테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을 안 짓는 겁니다.
네. 돈을 직접 넣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뭐 부지는 잡아놓고 네. 준공을 했는데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그냥 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공장을.
네.
근데 공장 안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알려지기가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도 1.6빌리언 정도니까 16억 달러 정도를 3분기 비용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 비용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메모를 시켰다는 거고
네.
그 메모에 대한 비용을 어딘가에는 썼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 GM 같은 경우에 LG엔소라고 공장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공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3번 공장은 LG엔솔이 그냥 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GM이 차를 만들려고 안 하니까
네.
3번 공장은 아무리 봐도 LG가 GM에다 공급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공장은 LG엔솔이 사서 뭐 ESS라든지 그 다른 거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도요타한테 수주한 게 있는데 그럼 이거는 GM 공장으로 하지 말고 도요타 공장으로 써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1, 2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3,3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장도 지금 올해 내년 1분기 1월쯤에는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 하반기쯤에 다시 가동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혼다랑 합작한 공장도 있습니다.
네.
혼다랑 합작한 공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합작 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 공장을 혼다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다가 사준다는 얘기는 혼다의 돈이 합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합작 공장은 거기서 리스료를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하고 합작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말까지 공장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랑 하고 있는 켄터키 1, 2 공장이 있는데 켄터키 1 공장은 포드가 그냥 가져가기로 했고
네.
이게 너무 부채가 커요. 거기가 부채만 해도 한 6조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만 6천억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드가 가져가게 되면은 SK온 같은 경우는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감가상각비가 한 6천억 정도 세이브되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차 공장도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거기도 장비를 안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비를 넣기 시작하면 돈이 나가니까
네.
안 넣으려고 했는데 장비를 만약에 안 넣게 되면 그 장비사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장비를 넣고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켄터키 2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지었기 때문에
네.
아예 안 질 것으로 보이고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는 짓긴 질 건데 나중에 이제 포드에서 뭘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쓰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는 조지아 공장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와 공장을 좀 만들었는데 합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원래 스텔란티스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4개의 EV 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었는데 스타플러스 에너지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전기차를 만들어서는 안 사갈 것 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를 ESS 라인으로 3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때 계획을 해가지고 합작도 하고 공장도 짓고 했는데 전기차를 이제 안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걸 합작을 철회를 하거나 비용 조달을 하거나 뭐 여기서 ESS 라인을 전환을 하거나 그랬고 그럼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아까 엄청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전기차가 그만큼 못 따라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 스타 에너지라는 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뭐 EV 라인 만들어 봐야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ESS 전용 인산철 공장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누구나 다 전기차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병기 부사장님이 현대 모비스에서
네.
EGMP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 병목이 올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투자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근데 투자를 보류를 시켰는데 거기서 캐짐이 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현대모비스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만약에 했으면
큰일 날
엄청나게 큰 부담을 겪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엔진너머의 그 미래라는 책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서 엔진 너머의 미래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기차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안병인 부사장님은 엔진 너머의 미래를 전기차로 본 게 아니고 그 내연기관 너머에 꼭 자동차를 넘어서면 또 뭐가 있냐? 자동차 너머에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동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바꾸는 게
네.
단순히 차에 그 연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너머의 미래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마냥 보랏빛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저런 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를 이제 우리가 안 타게 되면 주유소가 좀 힘들어지니까 정유회사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냐.
그럴 수 있죠.
그럼 정유회사가 저항을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면 실제로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네.
미국에는 주유소가 15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60에서 70%가 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매출이요?
예. 그러니까 네. 기름을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편의점 장사가 안 되는 게 정유사 주유소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이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게 되면 대충 수량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의 주유소가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네.
8% 정도면은 엑소모빌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11,600개인데
네.
그 정도 수량의 주유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엑소모빌 주유소가 미국에서 딱 사라지는 정도다.
예.
아.
그거는 사실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편의점 매출이 안 나와서.
그 거의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엄청나게 커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전기차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
아.
이 책에서 많은 걸 다뤄요. 뭐 전기차의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엔진 너머의 세상을 보면은 단순히 엔진을 넘어간다라는 게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러네요.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전기차가 한 번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럽연합이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0% 감축으로 목표를 하향을 했는데 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탈리아하고 그 독일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왜 강하게 저항을 했는가? 이전엔 안 하다가 왜 강하게 저항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글로벌 OEM들의 전기차 기술력이 예상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봤더니 테슬라, 현대차, BYD와의 경쟁에서 폭스바겐이나 푸조 같은 유럽 업체들이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가 이제 스텔란티스죠.
네.
거기가 전기차 전환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있는 전기차 자동차 생태계가 전기차로 전환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진 너머의 세상에는 단순히 내연기관이라는 동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산업 생태계가 버티지 못하는 문제가 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왜 배터리를 만들지 못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뭐 흔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게 스텔란티스에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에 있는 얘기가 이제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거기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유럽에는 노스볼트와 ACC 배터리 여기가
네.
굉장히 유럽의 전기차 전환의 핵심적인 배터리 회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망하기도 했죠.
굉장히 유망하고 네. 돈도 엄청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쏟아부었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안 됐는지를 보니까 심각한 품질 문제로 수율도 떨어지고 양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건데 왜 그랬나라고 봤더니 일단 인력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어디서 데려오긴 데려왔습니다.
네.
근데 실무자들을 데려왔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양산을 해본 경영진이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더라
네.
라는 거고 그리고 장비를 좀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양산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 중국산 장비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장비가 문제냐? 근데 그 장비는 CATL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그럼 이상하죠.
네.
그러면 장비의 문제를 CATL에서는 내부 인력들이 개선할 만한 역량이 있는 건데 그 장비를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력이 유럽 업체에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했던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그냥 슬쩍 뭐 비밀 아닌 비밀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이게 그때쯤 양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 시점에 배터리 캐짐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냥 캐짐이 와가지고 아유 이제 수요가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계획을 철회를 했는데 사실은 생산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접자라는
네.
거고 이번에 포드가 3분기가 지나고서 대대적으로 지금 전기차 계획을 철회를 했잖아요. 요 시점에 맞춰서 미국이 3분기 말쯤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으니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게요. 라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너무나 적자가 심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는데 때마침 정부에서 보조금을 없애니 그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의 전기차 계획을 다 접었다라는 게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보조금 없애고 그다음에 카페 규제라고 해서 이제 그 연비 규제를 완화하고 연비 규제 완화하면 결국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딱 이렇게 밑바탕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니 이제서야 아 그러면 저희는 내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은 니네가 못한 거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대안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가 됐을 때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2kWh 정도 되니까 전기차 한 60에서 80kWh에 비하면은 거의 한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게 연비도 굉장히 좋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충전을 안 해도 되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어쩌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현실적인 타협점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전기차로 한 번에 가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과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20kWh 정도는 쓰니까
네.
이 정도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너무 작으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를 써준다면 이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성장이 안 되니
네.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그 기술력도 좀 높이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수익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REV라고 부르는 좀 거리를 늘린, 주행 거리를 늘린 전기차. 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하이브리드도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배터리 산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좀 쓰고 배터리 회사들도 배터리를 좀 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배터리 산업을 유지하는 방식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가 병행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REV는 네. 경계선이 좀 모호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엔진을 돌릴 거냐 배터리를 돌릴 거냐 모터를 돌릴 거냐 정도의 네. 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기술적인 표현이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직렬로 연결할 거냐 직병렬로 연결할 거냐 뭐 이런 차이다.
네.
그래서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할 거냐 네. 엔진을 돌려서 바퀴를 돌릴 거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난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REV의 경계는 모호해질 거다.
하이브리드를 우리나라와 도요타가 잘하는 것 아니었었나요?
잘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조금은 낮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가면 우리나라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기술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이브리드가 더 어려운 건 맞대요.
네.
왜냐하면 연비라든지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EREV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도 기술적인 용어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 갈 거냐 네. 아니면 내연기관을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단거리에서 맨날 배터리만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라든지 연료 탱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높아서 연비가 떨어지는 부분들 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높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대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산업이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배터리 회사나 자동차 회사와 국가 그리고 여기에 종사자들을 네. 고민을 했을 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도 충분히 클 수 있고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ES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배터리 ESS는 이거 실제로 개발을 하신 분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ESS로 가게 되면은 자동차처럼 어마어마한 출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가격 경쟁. 저가 배터리의 가격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산철 배터리를 과연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
중국 배터리 회사를 상대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라는 건데 그나마라도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CATL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네.
그 CATL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나 유럽 정부에서는 CATL 단독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틈새 시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셀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냉각 효율까지 고려한 통합 솔루션으로서의 ESS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뭐 글로벌 OEM들이 뭐 PHEV나 EREV를 잘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경쟁력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PHEV와 EREV를 개발하고 있을 때 그때 고객이 원하는 이게 좀 어려운 게 하이브리드는 뭐 2km, 3km에서 안 벗어나는데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 20을 쓸까 30을 쓸까 많게는 50을 쓰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럼 전기차 그냥 한 대일 수도 있잖아요. 50
거의 전기차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배터리가 무엇일 것이냐 그게 뭐 미드니켈이 될 수도 있고
네.
인산철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니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양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차라 그러면 제일 고성능 전기차로 한 번에 그냥 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럼 NCM 9반반, 8하나하나 이런 걸로 가다가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점점 미드니켈로 갔을 때 그럼 미드니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자동차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자동차 회사는 그걸 만들려고 할 때 거기 파트너가 되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전기차 공장의 캐파가 엄청나게 큰데
네.
이미 많은 배터리 회사들도 ESS라든지 PHEV라든지 이런 데로 전환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건 결국 배터리 회사의 그 오버캐파,
네.
과잉 투자거든요. 그럼 이 과잉 투자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럼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 전기차 자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요를 ESS,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형 ESS라든지 아니면 EREV나 PHEV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지점으로 가야 이게 진정하게 배터리 캐즘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잉 투자를 했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정부와 배터리 회사와 자동차 회사, 자동차 생태계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와 있는 뭐 13조 원의 어떤 그 딜이 깨진 거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이게 캐파를 줄여가는 공급 과잉을 줄여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중에 큰 덩어리 하나가 터져 나온 거고
네.
그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이벤트들은 하나씩 하나씩 많이 개선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결국은 PHEV와 EREV, 자동차는 그렇게 되고
네.
그 배터리 부분에서는 ESS, AI 데이터 센터형 ESS의 인산철을 비롯한 거기다 이제 풀 스택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좀 더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얘기를 좀 엔진너머의 미래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뭐 자동차의 미래, 전기차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실제로 그 현업에 계시는 전문가가 쓴 책에서의 결론을 좀 차용해서 좀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EREV를 만들고자 하는 자동차 회사도 모델별로 원하는 스펙이 다를 거고
예.
PHEV도 마찬가지로 모델별로 원하는 스펙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는 좀 달리 굉장히 좀 복잡해지겠네요.
아, 포트폴리오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서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너무 서로 막 질러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질러놓은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에서 뭐 공장도 새로 사주기도 하고 공장을 전환하기도 하고 거기에 뭐 원래 합작으로 했을 때는 서로 고통스러우니까
네.
원래 뭐 GM과 그 LG엔 소리 했던 3공장 같은 경우도 GM이 그 물량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줄 여력은 없고 그러면은 LG엔솔 입장에서는 뻔히 제가 못 사는 거 알면서도 공장을 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좀 피해가면서 야 공장 풀어줄 테니까 그 바인딩 계약 깨고 차라리 도요타 물량 받아라.
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새로 공장 있을 때 뭐 그 물량을 포드에서는 도저히 그 물량 못 사가겠으니까 이거 바인딩 풀어줄 테니까 니싼 물량 받아라.
네.
그리고 ESS 물량 받아라.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는 언제가 좀 산업의 바닥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쭉 듣다 보면은 완전히 바닥까지 같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형 ESS가 분명히 수요가 많이 있는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취재원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ESS를 붙여서 하는 그 컨셉도
네.
어쩌면 AI 버블이라고 불리는 지금 과잉 투자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저가형 ESS 인산철 배터리를 그 정도로 양산할 만큼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요가 있으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PHEV나 EREV가 분명히 대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나머지 OEM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OEM들이 그 PHEV나 EREV 차를 잘 만들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차 회사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야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어쩌면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바닥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대충 그때 과잉 투자됐던 부분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급락하는 부분에서 뭔가의 좀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아. 그 대안 모색에서 이 부분들이 다져지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네. 자율주행과 SDV가 등장하면
그러면 이건 전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셈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재로서는 테슬라밖에 없고 네. 아니면 중국 회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서 중국의 배터리를 수용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제 경쟁 구도가 또 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시점 13조 원의 계약이 깨지고 SK온과 포드의 합작사가 무너지는 이 장면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투자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이렇게 바닥에 왔다, 뭐 ESS가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늘려놨던 부분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ESS 수요와 PHEV 그다음에 EREV 수요가 어느 정도를 상쇄해주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사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네. 뭐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SDI하고 스텔란티스가 공장 원래 두 개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아까 첫 번째 공장은 네 개 중에 세 개 ESS 쓰기로 했다잖아요. 네. 두 번째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안 만들었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좋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만 바라볼 필요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ESS, 아니, 특히 2차 전지는 수출에 큰 동력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황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전지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앞권이었습니다.